세계뉴스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수출 통제 정보 교환에 합의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28일 중국을 방문한 진아 레이몬도 상무장관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2시간가량 회의하고 수출 통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29일 이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미국의 수출 규제는 국가안보나 인권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겨냥한 것이지 중국의 경제성장을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어 수출 통제 정보 교환은 미국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또 회의 중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과 인텔에 대한 중국의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5월 마이크론을 게재한 데 이어 8월 초 인텔사의 이스라엘 집제조사 타역 세미컨덕터 인수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경쟁의 장을 공정하게 하고 중국 내 미국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무부는 또 레이몬도 장관이 양국 간 열린 소통 경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레이몬도 장관과 왕 부장은 양국이 매년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상업 및 경제 문제를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미중 정부 관계자와 민간 부문 대표가 참여하는 새로운 실무 그룹을 설립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캐나다 해군 함정 세척이 28일 도쿄 인근 항구에 진입했습니다. 캐나다 해군 호위함 오타와함과 밴쿠버함, 보급함 MV 아스테릭함은 이날 일본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해군 함정 세척은 오는 5개월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되며 미국과 일본, 한국, 호주 및 뉴질랜드를 포함한 역내 파트너와 합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본 니케이 아시아는 캐나다 해군 함정의 인태 지역 배치가 북한과 중국의 무력 과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며 이번 합동 훈련에는 타이완 해협에서의 훈련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밴쿠버 함이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해 배치되며 이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감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타와 함은 동남아시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니케이아시아는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중국발로 추정되는 다수의 괴롭힘 전화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인 28일 기자회견에서 중국발로 추정되는 괴롭힘 전화가 일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극히 유감이며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해당 전화와 관련해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중국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괴롭힘 전화가 중국에 있는 일본 관련 시설에도 걸려오고 있다면서 중국에 체류하는 일본인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도 성명을 통해 일본에 있는 자국 대사관과 영사관들이 많은 전화를 받고 있는 데 대해 일본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28일 미국 정부를 대신해 일하던 자국민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보안국은 이날 성명에서 로버트 쇼노프 씨가 작년 9월부터 미국 정부를 대신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내 시위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보안국에 따르면 쇼노프 씨는 러시아의 징병 캠페인과 관련된 정보도 모았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미 국무부는 러시아 당국이 쇼노프 씨를 체포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쇼노프 씨가 러시아 국적으로 2021년 4월 러시아 당국의 지시로 해고되기 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25년 이상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화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 안보리의 북한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대응한 공개회의에서 미한일 등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수 방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전적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2도에서 24도, 최고기온 18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1.3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대응한 공개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미한일 등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도 비난의 화살을 미국에 돌리면서 안보리는 아무 대응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25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북한은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하는 방식으로 안보리를 무시했다며 8월 23일 북한은 또다시 우주발사체를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It has defied this council by continuing to pursue its unlawful ballistic missile program. On August 23rd, the DPRK
이어 비록 이번 발사가 실패했고 우리가 사전 통보를 받았다고 해도 이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미국은 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은 항상 그래왔듯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행위를 자위권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고 이는 북한이 자국 주민의 절박한 필요보다 편집증적인 행동과 이기적인 이익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claims as it always has its pursuit of a nuclear weapons program is an act of self-defense.
이어 억압과 잔혹함이 북한의 전쟁 무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부끄러운 일이고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를 규탄하고 이를 반대하는 나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동시에 그렇지 않는 나라들의 목소리에도 똑같이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안보리의 추가 대북 조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But colleagues, listen closely today to those countries that condemn and those countries that oppose.
특히 어떤 국가가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비판하고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김정은을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지 주목하라며 이것은 우리의 단합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세계 비확산 체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로 안보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에게 우리가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오늘 제안한다며 미국의 전제 조건 없는 대북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Ambassador, I offer that to you today that we are prepared to engage in diplomacy.
이날 상당수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단합된 안보리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페리트 호자 유엔 주재 알바니아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불법적이고 도발적이며 무모한 행동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들의 목소리가 지금까지 고려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안보리의 무대응을 규탄했습니다.
We regret that the voice of the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is council calling for the body to react to illegal, unprovoked and reckless.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단합하지 못함으로써 안보리는 임무와 핵심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시간에 김이히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위성 발사가 평화적 권리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This is not about the right to use outer space. This is not about exercising
북한의 발사는 우주 공간을 사용할 권리에 관한 것도 자위권 행사에 관한 것도 아닌 단지 안보리 결의 위반과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에 관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시카네 대사는 안보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많은 결의를 채택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과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이 지난 6월 회의에서 위성 탑재 여부와 실패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규탄 없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건수항 유엔 주재의 중국 부대사는 특정 국가가 평소처럼 모든 책임을 북한에게 돌리고 있지만 북한의 최근 발사는 특정 관련국의 군사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과 한국 등의 연합 군사훈련을 북한 도발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초 북한은 일정 기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적대 행위 중단을 거듭 호소했지만 이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수항 부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결의안을 제안한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유감스럽게도 일부 관련국은 이 같은 합리적인 제안을 무시한 채 제재와 압박이라는 마법의 힘에 집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대사도 오늘 안보리 회의 소집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진정한 위협의 원천인 미국과 영내 동맹의 무모한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이들의 위선적인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발언에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추가 발언권을 요청해 대응했습니다. 특히 미국 등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촉진시켰다는 건수항 부대사의 주장에 대해 미국과 한국 등의 군사훈련은 합법적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한 2022년 8월 이전에 6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발언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위성발사는 국제법상 인정되는 주권국가의 자주적 합법적 권리 행사라며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Satellite launch as exercise of independent and legitimate rights of the sovereign state.
이어 북한은 위성 발사의 투명성과 선박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항행 경보를 발령했다며 위성 발사는 주변국 안보에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김성 대사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Any launch that uses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regardless of its success, whatever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그 성공 여부나 탑재체에 관계없이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안보리는 2017년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결의안을 기권이나 입장 표명 없이 채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번 발사는 북한이 안보리의 엄중한 결정을 얼마나 일상적으로 무시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북한의 행동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 혹은 언론 성명 등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장외 대북 규탄 성명도 이날은 별도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수 방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2011년 재해 이후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와 최종 처리수 방출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내 과학계, 파트너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대응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일본의 절차가 안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자력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15일 언급했듯이 미국은 일본의 안전하고 투명하며 과학에 기반한 절차에 만족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이 IAEA와 역내 이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 관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일본은 2011년 3월 11일 역대 네 번째로 강력한 규모 9.1의 지진과 뒤은 쓰나미가 도호쿠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비극을 겪었다면서 약 2만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500명이 실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재해로 큰 고통을 겪었고 복구 과정에서 세계의 용기와 복원력을 보여준 일본 국민들과 함께 계속 애도하고 있다고 밀러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24일 이날 오후 1시경부터 해수 이송 펌프를 가동해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녹아내린 원자로 내 핵연료봉 냉각에 사용된 물 등 오염수를 1,000개의 저장고에 보관하고 제염 작업을 해왔으며 이를 희석해 원전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해저에 3~40년에 걸쳐 방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방류가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사능 영향이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류가 계획대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2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방사성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IAEA 공보실은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다핵종 제거설비 처리수 안전성 검토에 대한 IAEA의 종합보고서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국제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IAEA는 도쿄전력이 현재 계획하고 평가한 대로 8월 24일부터 시작된 ALPS 처리수의 해양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지구 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생명 안전과 앞날을 엄중히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핵 오염수 방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오염수 방류 개시 첫날인 24일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방류가 계획대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류되고 있는 오염수에 대한 일각의 안전성 우려와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Japan's plan is to limit the concentration of tritium in the discharge water to be less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의 계획은 방류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를 1,500베크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식수 수질 기준인 1만 베크렐보다 훨씬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IAEA 직원들이 향후 처리수가 방류되는 현장에 머물며 감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에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를 24일부터 원전 앞바다에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전력은 25일 해양 방류 후 처음으로 원전 앞 바닷물의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약 134만 톤의 오염수가 천여 개의 대형 탱크에 들어있으며 현재도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인해 오염수는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류가 대체로 30년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방류 기간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아디일 정상이 합의한 연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향후 미아디일 통합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BOA는 역사적인 미아디일 정상회의를 결산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미아디일 3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 살펴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안보 분야 성과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연내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것을 꼽았습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전례 없는 빈도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영내 및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관련국인 미한일 세 나라가 대북 미사일 정보를 더욱 빠르고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3국 모두의 안보와 영내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로버트 피터스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25일 BOA와의 화상통화에서 미사일 방어 분야에 있어서 자료와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미한일이 협력해 미사일 위협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missile defense in particular, the data sharing and the information sharing is critical.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 대량 살상무기 대응 특별고문을 지냈고 대량 살상무기 대응을 담당하는 국방부사나 국방위협감소국 수석 전략가를 역임했던 피터스 연구원은 특히 한일 간 미사일 정보 공유 부분은 그동안 역사적, 정치적 이유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세 나라가 미사일 정보 공유에 합의한 것은 긍정적이고 전례 없는 매우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지난 18일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하고자 하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3국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가 연내 현실화된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 자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So I think it could be powerfully effective if you can demonstrate to North Korea we are able.
피터스 연구원은 3국이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 합력하면 세 나라의 관련 역량 범위에 빈틈이 메워지면서 발사부터 상승, 정점 고도 도달, 낙하까지 다양한 위치에서 여러 차례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최첨단 레이더를 갖춘 선박과 위성을 기반으로 매우 강력한 정보 감시 및 정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의 최전선으로 가장 먼저 발사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다수의 요격기를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해안에 3국이 보유한 구축함과 순양함에 배치된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능력도 마치 한 몸처럼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협력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그것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면서 사후 대응보다 사전 억제력이 훨씬 이상적이며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미사일 대응 문제를 연구해온 랜드 연구소의 제프리 호넝 선임 연구원도 이날 VOA와의 화상 통화에서 미사일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면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가 이 부분에서 큰 이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ore that you have a similar type of capabilities focusing on North Korea.
미한일 3국이 북한에 초점을 맞춘 비슷한 유형의 역량을 갖출수록 더 빨리 탐지할 수 있고 센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거나 포착된 궤적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 미사일 궤적을 더 빨리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20초 정도라도 빨리 정보를 획득한다면 최초 발사가 어디서 있었는지 또 어떤 종류의 미사일인지 궤적이 무엇인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판단은 더 빨리 내릴수록 각국이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의 마사오 달그렌 연구원도 이날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는 보다 통합된 미사일 대응을 실현하는 데 있어 환영할 만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Right now, you know, North Korea is testing both ballistic missiles, but increasingly trying to test more difficult classes of missiles.
달그렌 연구원은 북한이 지금은 탄도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지만 점점 더 어려운 종류의 순항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활공 무기 체계 등 특이한 궤적을 가진 무기 시험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추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미사일 정보 협력이 향후 더 발전된 형태의 3국 간 미사일 방어 협력으로 나아갈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프리 오넝 선임 연구원도 미한일 3국 정상이 북한에 대응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것을 세 나라 간 미사일 방어 협력의 전반적 강화를 위한 초석을 다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한일 간 역사적,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당장 3국이 동맹 수준의 가시적인 미사일 방어 협력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That's I think an objective that would be wonderful if we got to that point.
호영 선임 연구원은 이런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세 나라가 관련 협력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일 양국 간 정치적 이견 해소와 더불어 일본 자위대의 전수방위 원칙 및 반격 능력 확보 등 법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하지만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로의 편입은 영내 안보 역학 구도상 3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We have to keep in mind that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 are all democratic nations. We are all like
혼영선 임연구원은 미한일 3국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로 같은 생각과 가치를 추구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그렇지 않다면서 실제로 세 나라가 국방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할수록 북한과 중국에게는 악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사오 달그렌 연구원도 북한 위협 대응을 넘어 영내 안보 위협 전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일 양국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I view trilateral cooperation as a very important and necessary development. You know, the United States.
달그렌 연구원은 미국이 이들 국가를 하나로 모으고 동맹국들이 경제를 통합하며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제3자의 영토 야망을 억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북한을 넘어 그 이상으로 3국의 외교 잠재력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은 영내 민주진영을 대표하는 미한일 3국의 미사일 방어협력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면서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일 양국이 합류하는 것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I think long-term prospects.
한국과 일본은 미사일과 레이더, 중요 선박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강력하고 유능하며 현대적인 국방 인프라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큰 통합과 협력 전망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를 위한 무기 체계 등의 측면에서 세 나라의 상호 운용성이 향상되고 공통의 인프라 생산을 위한 협력을 하게 되면 앞으로 군사훈련이나 경제안보, 비상계획 등과 관련해 협력의 틀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미한일 3국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 미사일 협력 강화나 미한일 3국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등에 필연적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한일 세 나라는 이 같은 협력이 북중러 3국에 의해 좌우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 국가이자 자유의 편에 서 있는 국가로서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 같다고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경고했습니다.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톤스 인권위원회의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B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과 유엔이 중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활동 42년째인 스미스 의원은 지난 23일 미국 시민단체들이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노시찬 기자가 스미스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23일 중국 대사관 앞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Well, we're here because there's about 2,000 North Korean defectors who made their way into China, which they have not.
약 2,000명의 탈북민들이 중국에 입국했지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많은 이들이 구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고 송환되면 고문이나 죽음 또는 두 가지 상황에 모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유엔 난민 협약에 서명한 국가입니다. 이 협약은 송환 시 박해를 받을 근거가 충분할 경우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탈북민들은 북송되면 고초를 겪고 이번의 경우는 많은 이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린 중국이 이 유엔 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에 거듭 호소했습니다. 탈북민들을 송환할 거면 한국과 미국 또는 그들이 보살핌을 잘 받고 고문과 살인을 당하지 않을 다른 나라로 보내라고요.
중국이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한다면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Well, it'll be another example if they forcibly repatriate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중국이 강제 송환을 한다면 난민 협약에 서명한 국가로서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또 하나의 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협약에 합의했는데도 탈북민들에게 국제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뭔가를 바란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시진핑은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적 플레이어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국가로 존중받고 싶다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4월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유엔 난민기구 대표를 지냈죠. 그래서 그는 난민법을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테우스 총장에게 유엔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전념하며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에 이행 의무가 있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고요. 이것은 마음에 호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약 의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원님은 미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Oh, definitely. It has to be raised in every, just like other human rights issues vis-a-vis China, in every single.
물론입니다. 중국의 다른 인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국과 접촉할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지구 온난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인권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저는 중국에서 공산당에 의해 조직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변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린 탈북민들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 정권의 끔찍한 학대 때문에 북한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북송되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특별히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싶으신 게 있나요?
I do think the United States needs to be much more robust. You know, we'll put out a statement as a country, but we have leverage. We have trade policy.
저는 미국이 훨씬 더 강력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통상 정책이 있습니다. 저는 인권 분야에서 의미 있고 지속적인 진전이 없을 영구적인 정상무역 관계로 불리는 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난민에 대한 대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탈북민의 경우 해를 당하고 차별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탈북민들의 경우 많은 사람이 처형될 것입니다. 그런 환경으로 그들을 돌려보낼 순 없습니다. 그들을 환영하고 돌볼 수 있는 나라로 보내야 합니다.
국무부가 이에 대해 전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 인권 전문가는 그런 전략이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President himself have to step up far more assertively, respectfully, but assertively.
저는 국무부와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모든 인권 문제, 즉 현재 진행 중인 신장의 대량 학살, 위구르족에 대한 끔찍한 학살 등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해 훨씬 더 단호하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원을 통과한 인권 관련 제재 법안이 있습니다. 저는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상원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내 강제 장기 적출 조직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평균 연령 28살에 달하는 많은 사람이 장기를 적출당하고 그 과정에서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티베트 불교도 그리고 기독교인 등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행정부가 이 법안의 서명에 법으로 제정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는 이러한 중국 내 인권 문제의 다른 예일 뿐입니다. 한국인들은 북한의 사랑하는 이들과 친구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란 걸 알기에 그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지금 북한 정권이 비행기를 다시 이륙시키는 등 문을 다시 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봉쇄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중국의 구금 중인 탈북민들을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역사적인 미한일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는 공동성명에 한 줄만 간단하게 실렸습니다. 3국 지도자들에게 어떤 권고를 하고 싶으신가요?
That's a great question. I think human rights, if you really want to see the peace agenda, even the agenda dealing with trade.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평화를 정말로 원한다면 무역,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의지일지라도 인권 의지를 존중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세계 인권 선언에 명시된 대로 자국민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기본적 인권 원칙을 준수한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우리는 더 많은 교역을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은 평화의 핵심축입니다. 자국민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국민을 존중하지 않으면 중국인들은 공산당 아래에서 날마다 짓밟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들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계속 표류 중입니다. 언제쯤 통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That'll come soon. Thankfully, there is a person, you know, that will do that work. I remember when we created it way back.
통과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일을 해줄 북한인권 특사가 있습니다. 이 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가 기억나는데요. 저는 이 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북한인권 특사는 특히 평양뿐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가시적인 방식으로 제기되도록 할 핵심 인물입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초당적 사안이라고 하면서도 법안 통과가 지난 회기에 이어 계속 지연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I have no idea. It's a great question. Reauthorization was required.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문제였다면 재승인은 필요한 즉시 통과됐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 특사를 저희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는 재임 시절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훌륭하게 일을 해냈죠. 따라서 우린 압박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상과 이 사안을 연계하는 게 그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화당 중진으로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와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의원으로부터 탈북민 강제 북송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3년 넘게 봉쇄됐던 북한과 중국 국경이 하나둘씩 열리고 있는데요. 열차 운행이 늘었고 평양과 베이징을 오가는 항공편도 재개됐습니다. 중국의 국경 개방이 장마당과 식량난, 무역 부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고려항공여객기가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7개월 만에 지난 22일 평양 베이징 구간을 운항했습니다. 북한 인공기를 단 고려항공여객기는 이날 오전 9시 17분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날 서우두 공항은 이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탑승 수속을 밟는 150여 명의 북한 주민들로 붐볐습니다. 평양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북한-러시아 항공노선도 지난 25일 재개됐습니다. 북한은 2020년 1월 중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항공편과 철도, 도로 등 북중 간 모든 통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랬던 북한이 지난해 가을을 기점으로 하나둘씩 북중 통로를 다시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을 재개한 데 이어 11월에는 러시아와 철도 화물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특히 올 5월부터는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렸습니다. 또 지난 16일에는 북한 태권도 선수단을 태운 버스 두 대가 신의지와 단둥을 잇는 조중 우이교를 통과해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국경 봉쇄가 50% 정도 풀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o maybe 50% might be a good estimate.
전문가들은 국경 봉쇄가 풀리면 북한의 장마당, 무역, 식량난, 인적 교류 등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장마당에 나타날 전망입니다. 장마당은 북한 경제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중국산 원부자재와 생활필수품은 트럭에 실려 평안남도 평성과 함경북도 청진의 도매시장으로 운반된 뒤 북한 전역의 400여 개 종합시장과 장마당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장마당에서 소비재와 생활 필수품을 사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갑자기 국경이 봉쇄되면서 장마당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품 조달이 안 돼 장마당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물론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 1분기 북한의 식품 가격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1분기와 비교하면 밀가루 가격은 445%, 감자는 87% 올랐습니다. 북한 4인 가구의 월 평균 수입을 2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일반 가정이 국경 봉쇄정과 같은 식품을 구입할 때 엔겔 지수는 58%에서 94%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겔 지수는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한 가구가 쓴 돈 중에서 먹는 데 쓴 돈이 몇 퍼센트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엔겔 지수가 94%라는 것은 100원을 벌어 94원을 먹는 데 썼다는 얘기입니다. 탈북민들은 국경이 개방되면 장마당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에 살다가 201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조충희 씨는 트럭 수송이 재개되면 중국산 물품이 들어와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육로가 개통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물자가 많이 들어와서 밀수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시장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됩니다.
그러나 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칠 교수는 지금 물가락을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 국경 개방을 지금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국경 개방이 이 북한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하기에는 조금 이런 측면이 있다.
식량난은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그동안 두 가지 요인으로 악화됐습니다. 하나는 가격이 오른 데다 주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진 겁니다. 돈이 없어 쌀이나 옥수수를 사 먹을 수 없는 겁니다. 특히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등 북중 접경지대의 식량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중국과의 공식 비공식 교역으로 식량을 조달해 왔었는데 국경 봉쇄가 계속되면서 식량 조달이 끊겼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경 봉쇄가 풀려 중국과의 교역과 밀수가 재개되면 접경지대의 식량 사정은 호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경 봉쇄로 가장 이제 치명타를 받은 게 그 접경지역이거든요. 교역과 밀수로 의존하던 경제가 붕괴 상태로 빠진 게 이제 접경지역이거든요. 따라서 국경이 전면 개방되면 접경지역 경제는 상당 부분 활성화될 수가 있는데
북중 무역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9월 북중 화물열차가 재개되면서 북중 교역에는 숨통이 트였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은 15억 9천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122%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중 무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북중 무역은 10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한에 비해 209% 증가했습니다. 이물출 교수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북중 무역량이 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경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역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억 달러 수준은 도달할 거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무역량이 늘어난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메릴랜드대 브라운 교수는 현재 북중 무역은 북한이 주로 중국에서 물품을 사오는 것으로 무역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0월 1억 1천만 달러의 대중 무역 적자를 기록한 이후 7개월 연속 매달 1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북한의 무역 적자는 15억 6천만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날로 커지는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국가가 통제하는 무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물출 교수는 말했습니다.
무역, 환율, 시장, 물가 이런 것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북한 당국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결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무역 시스템을 지금 고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국경 개방의 또 다른 변수는 코로나입니다. 현재 북한은 국경 개방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국경을 개방해 중국으로부터 물자를 수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섣불리 국경을 개방해 코로나가 확산될 경우 혼란과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여름 코로나가. 북한은 백신을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하고는 체감 온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국경 개방을 하겠지만 전면적인 개방은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중 국경이 하나둘씩 열리고 있지만 코로나 위험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전면적인 개방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경 개방과 코로나라는 이중의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기온 12도에서 24도, 최고 기온 18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에서 3m, 서해 앞바다 1m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전 지역 흐리고 비 소식 있습니다. 평양 최저 기온 22도, 최고 27도, 안주 20도, 최고 26도가 되겠습니다. 남포 오전에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27도. 평안북도, 자강도 지역도 대부분 비 소식 있습니다. 신의주 오전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최저 20도, 최고 26도. 중강 최저 17도, 최고 26도. 강계 최저 18도, 최고 2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 경기도 비 소식 있습니다. 해주 오전에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기온 24도, 최고 26도. 개성 23도, 최고 26도. 사리원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5도. 함경남도, 양강도 역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최저 18도, 최고 24도. 심포 19도, 25도. 장진 최저 13도, 최고 20도. 해산 최저 15도, 최고 24도. 원산 최저 20도, 최고 25도가 되겠습니다. 평강 최저기온 25도, 최고기온 25도, 장전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30도, 함경북도 양궁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최저 18도, 최고 24도, 선봉 최저 19도, 최고 23도, 삼전 최저 12도, 최고 18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 앞바다 1.5에서 3m, 먼바다 오전에는 1.5에서 3m, 오후에는 1.5m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 대부분 해상 흐리고 비 소식 있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2에서 3.5m, 오후 1에서 3m, 먼바다 오전 2에서 4m, 오후에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8월 29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은 최소 지난 40년 동안 무역 상대국이나 특정 기업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 중국의 지정학적 또는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못하도록 강요해왔습니다. 다른 국가나 단체의 무역을 금지하는 등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통제하려는 의도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한 것인데 이는 중국 외교의 본질적인 부분이 됐습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차관은 중국은 경제적인 압박을 자주 사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Xi Jinping's ambitions are clear. As he stated in 2020, Beijing seeks to manipulate global supply chains, make other nations dependent.
페르난데스 차관은 시진핑의 야망은 분명하다며 그가 2020년에 말한 대로 베이징은 글로벌 공급망을 조작하고 다른 나라들을 중국에 의존하게 만들며 이를 활용해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베이징은 동맹국과 파트너의 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해 위협하고 명령을 따르도록 강요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완 대표부를 개설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무역 보복에 직면한 리투아니아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eijing canceled a $300 million export credit. So we work with our Exim Bank colleagues to provide a $600 million.
페르난데스 차관은 베이징이 3억 달러의 수출 신용을 취소해 우리는 수출입은행과 협력해 6억 달러의 수출 신용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에 의해 막힌 리투아니아 수출품의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 대사관을 동원했다며 국방부는 리투아니아와 호혜적인 국방 조달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오늘날 리투아니아는 중국의 압력에서 살아남아 번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며 국가가 강압에 직면할 때 미국은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provide concrete alternatives to the PRC and its proposed deals. Our diplomats in developing nations told me that if we did not
페르난데스 차관은 우리는 중국과의 거래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이 진정한 경제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게임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 이래 18개의 서방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120개 이상의 민간 기업들이 중국의 표적이 됐습니다. 또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 목표라고 페르난데스 차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필적할 수 없는 두 가지 비교적 이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것은 우리의 혁신적인 민간 부문과 동맹국들과 우방국의 네트워크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수출 통제 정보 교환에 합의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28일 중국을 방문한 진아 레이몬도 사무장관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2시간가량 회의하고 수출 통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29일 이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미국의 수출 규제는 국가안보나 인권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겨냥한 것이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어 수출 통제 정보 교환은 미국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또 회의 중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과 인텔에 대한 중국의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5월 마이크론을 제재한 데 이어 8월 초 인텔사의 이스라엘 칩 제조사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경쟁의 장을 공정하게 하고 중국 내 미국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무부는 또 레이몬도 장관이 양국 간 열린 소통 경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레이몬도 장관과 왕 부장은 양국이 매년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상업 및 경제 문제를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캐나다 해군 함정 세척이 28일 도쿄 인근 항구에 진입했습니다. 캐나다 해군 호위함 오타와함과 밴쿠버함, 보급함 MV 아스테릭스함은 이날 일본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해군 함정 세척은 오는 5개월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되며 미국과 일본, 한국, 호주 및 뉴질랜드를 포함한 영내 파트너와 합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본 니케이 아시아는 캐나다 해군 함정의 인태 지역 배치가 북한과 중국의 무력 과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며 이번 합동 훈련에는 타이완 해협에서의 훈련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이내 밴쿠버함이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해 배치되며 이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감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타와함은 동남아시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와 발트해 3국은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과 관련된 중대 사건이 발생하시 벨라루스와의 국격을 완전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리오시 카민스키 폴란드 내무장관은 28일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내무장관과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민스키 장관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보복할 것이며 지금까지 개방된 모든 국경은 폐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그너 그룹이 즉시 벨라루스 영토를 떠날 것과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그네 빌로타이테 리투아니아 내무장관도 폴란드와 발트 3국 중 어느 한 국가에서 무장 사태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이민자들이 국경을 통과한다면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국경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폴란드와 발트 3국에서 최근 몇 달 동안 국경을 넘으려는 중동과 아프리카계 난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폴란드와 발트 3국은 이 배후로 벨라루스를 지목했으나 벨라루스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28일 미국 정부를 대신해 일하던 자국민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이날 성명에서 로버트 쇼노프 씨가 작년 9월부터 미국 정부를 대신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내 시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보안국에 따르면 쇼노프 씨는 러시아의 징병 캠페인과 관련된 정보도 모았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미 국무부는 러시아 당국이 쇼노프 씨를 체포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쇼노프 씨가 러시아 국적으로 2021년 4월 러시아 당국의 지시로 해고되기 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25년 이상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주재 미국 기관에 고용된 모든 현지 직원을 해고하라는 러시아 당국의 지시 이후 쇼노프 씨가 러시아의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체포 당시 쇼노프 씨의 유일한 역할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러시아 언론 매체의 언론 보도 자료 요약을 수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쇼노프 씨가 간첩 표적이 된 것은 러시아 정부가 자국민에 대해 점점 더 억압적이고 노골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